예, 얼마 전에 찬양 예배 시간에 다녀가셨던 서강대 철학과 명예 교수이신 강영한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도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첫 번째 도전은 바로 과학의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에 가면 현대 우주론에 대한 부분들을 빅뱅의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진화론에 입각한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신지식에 대한 도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의 존재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도 않으시고 선하지도 아니하시며 완전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 도전은 페미니스트들의 신학자들의 도전입니다. 여성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산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를 기독교가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런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생태주의자들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명령으로 정복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죠.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도하게 땅을 개발함을 통해서 이 자연을 착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마치 열등한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은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신론에 대한 도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주장이죠. 이 무신론의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론적인 무신론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무신론, 또 다른 표현으로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증거론적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데이비드 흄 같은 학자들이 이 증거론적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론적인 무신론이 바로 혐의론적 무신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도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란 제거해야 할 일종의 정신병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종교라는 것이 현실을 직시해서 정면으로 대항하여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인 무신론보다 더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무신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적 무신론,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원론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자들 안에 있는 존재하는 무신론입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은 잘 갖추고 있지만 그의 실제 삶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뉴욕 지역의 루터 교회에 목회하는 윌리엄 터지슨이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수백만 명이나 우리 주변에 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많지 않지만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세속적인 철학과 가치관에 부합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들은 세상적인 그 가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의 특징은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단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도전들에 대한 기독교의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러한 수많은 기독교를 향한 도전들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기독교는 무시하는 그룹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취해온 태도이죠. 5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제기될 때마다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도전들의 응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라는 천둥설의 이 주장들, 교회의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이 지동설이 제기되었을 때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브루노라는 학자를 처형하기도 하였고 화형에 처했죠. 또 갈릴레이 갈릴레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교회의 협박을 받아서 이것을 금지하도록 요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를 향한 도전들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변론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즉 성도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사람들이 물어온다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여서 대답해야 한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대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폴로게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신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증학, 이 학문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여기에서 어원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일반적인 자연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의식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인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그 인생들은 신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에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식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냉장고는 냉장고를 만든 존재를 알 수 없죠. 하지만 피조된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변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설교가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한 가지 금언이 존재합니다. 설교 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게 시작하라. 천천히 가라. 점점 높은 곳에 도달하라. 불을 뿜으라. 폭풍 가운데 앉으라. 미국의 설교가들에게 내려왔던 이 금언은요, 설교의 방향성이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금언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신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믿음에 관한 정의로 1절부터 3절까지 풀어가면서 대단히 낮은 겸손한 자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과거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과 사건들은 연대기들로 리듬감 있게 점점 더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는 빨라지고 점점 맥박의 그 수준은 점점 급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를 듣는 회중들은 선조들의 일대기와 신실하고 용기 있는 일화에 감동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중에게 이 저자는 이 믿음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은 이 전체 11장의 맥락 가운데 출발점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고 겸손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많은 조직신학자들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불완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믿음에 대한 개념은 크고 둥글고 대단히 복잡한데,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에 대한 묘사는 아주 전체원의 일부분만을 감싸고 있다라고 이 조직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조직신학을 지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듣는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의도한 믿음의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적인 권면의 이 텍스트 가운데 이 내용에 부합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믿음에 관한 영역을 담아낼 수 있는 정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그 개념이 모호합니다. 대단히 관념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 히브리서 자체가 헬라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하여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적인 그 특징과 같이 대단히 관념적이고 대단히 모호한 개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확한 것은 이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여기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이랬다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이들의 믿음의 증거로 언급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대단히 협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더라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단편적으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서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내용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 악을 행하였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과 불신과 인간적인 실수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자기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없는 것으로, 다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사죄의 선언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의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현재의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것입니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예, 미래의 것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주석에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 첫 번째의 구절을 해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우리의 힘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평화와 정의와 긍휼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적인 확신을 가진다라는 대단히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하는 외적인 힘과 또 내적인 확신을 포함하여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아래에 서게 하다, 기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가치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상이라는 것은 독립된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체를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본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 확신을 갖고 외적인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실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왔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정의라는 것이죠.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주석가들은 인식의 영역, 인식하는 것, 앞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이 두 번째 내용들을 정의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의 정의는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네,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증거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우리 모두가 통용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플라톤의 형이상학적인 눈에 존재하지 않는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인간의 시야, 눈은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없죠. 인간의 눈은 물질의 사물의 핵심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의 가시광선의 그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정작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거나 보지 않든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절대 가려질 수 없는 것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것을, 이 사건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의 눈으로 현재 보는 것과 참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의식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전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두 번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라보는 데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따르고, 왜냐하면 신앙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눈앞의 결과들만을 이야기하고 물질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바라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 출판되었던 모든 기독교 서적들에게서는요, 두 가지의 주제가 가장 핵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난이고 두 번째가 희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오는 모든 기독교 서적들을 보시면 인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한 부분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나그네 인생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또 나그네의 삶은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광야에 비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결핍의 장소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언제나 우리의 삶을 내리쬐는 강력한 이 벼슬로 말미암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우리는 바라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한 인물로 가장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 신앙의 선조의 인물로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명예의 전당에 가장 먼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인물이 바로 아벨이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자신이 키우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형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신이 농사짓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생명이 없는 곡식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생명이 있는 양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업으로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모든 이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농작물로 드리는 것이고 아벨은 목축을 허불하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무엇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탁월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표현하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벨은 여호와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농작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가인은 실제적 무신론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의 가치와 자신의 탐욕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 살아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소유하고 가진 자로서 또 영원한 진리와 현상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은 녹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답답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 안에 또 죄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따라 드린 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랑장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사랑의 정의가 바로 13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바라보아야 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의 삶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정의, 막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진짜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 또 순례자의 길,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또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전도지를 전하면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와 삶의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